가난한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배척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모두에 실려있는 사건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우리 주님이 갈릴리 여러 지방에서 사역을 하던 중간쯤에 고향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갈릴리 사역을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40일 금식한 다음 맨 처음 올라가서 갈릴리에 나사렛이라는 회당에서 취임설교를 하신 것으로 누가는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왜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을까? 분명히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이나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누가가 이 배척받으신 사건을 제일 먼저 보도한 이유는 누가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를 편집 비평이라고 합니다. 편집. 책을 이렇게 편집하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그 편집 의도가 있어서 맨 처음으로 땡겨왔을 뿐입니다. 자, 예수께서도 갈릴리 나사렛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기 회당에서 이제는 어엿한 랍비의 자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에는 분명히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예수께서 행하실 사역이 어떤 성격인지 또 어떤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가질 것인지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누구일까요? 이거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반 대중들 가운데 예수님은 요거 잘 마시는 술꾼이다. 예수는 요즘 TV에 나오는 먹방. 먹방 보세요. 먹는 거. 와. 짜장면 열 그릇을 다 먹어요. 배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그렇게 그랬어요. 먹방이다. 먹는 걸 탐하는 사람이다. 또한 예수는 뭐예요? 귀신 들렸다고 막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우호적인 대중들은 예수는 옛날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반면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한 속죄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 The Lord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 말입니다. 요즘 영국의 아동들은 예수님을 뭐라 생각하는지 아세요? ET, Extra Terrestrial Being. 외계인 정도로 생각해요. 신학을 공부한 석학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의 기존 권위와 질서에 도전한 예언자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한 예수님을 유대에 타락한 사회체제, 예를 들면 희년 제도가 잘못되어서 그거나 고치는 제도개혁가 정도로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 본문을 그렇게 읽어요. 또한 예수님을 갈릴리의 현자, 아주 지혜로운 분, 혹은 인류의 고매한 도덕교사, 혹은 인류의 탁월한 종교 지도자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이해들은 모두 신학 공부를 좀 했다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정도에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자기가 자라났던 곳이니까 회중들이 다 누우겠어요. 다 옷 어른들이 떠 있었고 동료들 떠 있었고 그렇겠지요. 나사렛 회당에는 랍비의 자격이 됩니다. 30살 이상이 되면 랍비로서 인증이 됩니다. 세례요한도 30살, 예수님도 30살에 랍비로 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설교 본문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옛날에는 책이 이렇게 코덱스 본으로 안 되어 있었어요. 이사야도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이만큼 커요. 하나인데요. 이걸 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과 펼쳐놓는 겁니다. 가죽을 무드질해서 썼으니까 이사야 66장이 얼마나 길겠어요.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12미터나 되는 거를 이렇게 묶어오니까 회당장이 들고 왔겠지요. 설교해달라고 이사야 설교를. 본문의 직전 컨텍스트인 18절 19절에는 예수께서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이사야의 예언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뱃소라를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먼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게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메시아에게 부으시는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데 있다. 복음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뱃소르라 그럽니다.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걸 전하려고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이사야의 본문을 텍스트로 삼아서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설교의 시작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했던 건 이사야가 했던 예언은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언. 메시아가 오리라 그랬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너희에게 서 있다 이 소리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 주의 영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적용했습니다. 이전에 어떤 랍비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에 비해서 쏟아져 나오는 설교 말씀은 회당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의 깃절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설교였다는 말입니다. 이 강단 위에서도 그런 설교가 나와야지 사람 깃절만 때리고 듣기 좋은 소리만 쓱 지나가는 이런 설교는 안 돼요. 설교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때리고 거꾸로 때리는 그런 능력 있는 설교 예수께서 하셨어요. 거기서 예수의 설교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설교의 중요성은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울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해답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가 강단 위에 섰을 때 평범한 말을 해도 그게 사람의 심령을 울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있게 되고요. 여러분은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해야 여러분 영이 삽니다. 한 번은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였어요. 신대원 다닐 때 보면 또 2교시에 꼭 그 전체 그 신대원 학생, 학부 학생들, 그 목연 학생들도 있어요. 다 모여가지고 그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막 별별 예배사회를 이제 신대원 가운데 하나가 돌아가고 설교는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별별 사람들 다 있어요. 예배 그 설교를 하면 예배 설교 예배 인도를 하는 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고난 주간인데 이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부주간에 고기처럼 높이 날려서 피를 뚝뚝 흘리시고 그래 뒤에 전부 다 킥킥킥 거리면서 막 웃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부주간 출신이거든. 거기 살아서 자기의 삶에 맞춰 그렇게 기도를. 어떤 분은 한번 설교를 하시는데 외부에서 오셨어요. 설교가 울망칭창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아니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친구 동료 목사님이 눈물 흘리고 막 우네요. 우리는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저 설교자가 하는 저 소리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막 소리를 떠듬떠듬거리며 하는데 전부 다 한숨을 쉬고 그러는데 친구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 콧물 30분 내내 흘려요. 그럼 나중에 물었어요. 너 왜 그렇게 울었냐. 정말 진실하다. 전부 다 강간에 올라와 있는 외부 설교사 보면 다 엘로컨트한 연설가들이에요. 뭐 슉슉슉 하면서 기회는 만족되는데 가슴에는 안 닿거든. 근데 그분은 가슴이 와닿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앞뒤 안 되는 말이지만은 그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고 뒤집어지고 아마 그 형제가 하버드 엔디그 해가지고 이제 우리 노회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이어요. 이 강단 위에 영과 영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의 목자도 제대로 이곳에 설 수 있습니다. 재임 설교에 따르면 예수사에게 포커스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전도하게 될까요?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이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가난하다는 말 앞에 심령이라는 글자를 넣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넣었을까요? 마태 공동체, 마태가 섬기는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인들 내가 가서 돈이 없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면 그게 심령이 들어갈까요? 콧방구라 뛰지. 그쵸? 맞춰야 돼요. 그래서 마태가 거기에다가 뭘 넣었어요? 심령에 가난한 자라는 걸 넣은 거예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심령에 가난한 자들은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즉 마음이 가난한 이들을 가르칩니다. 이 마음에 가난한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 주신 것 확 누릴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 이렇게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 폼으로 갖다 놓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가르칩니다.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지배계급들에게 억눌리는 자들. 누가 공동체는, 누가가 섬기는 교회는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이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자주 출연하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용어는 그리그로는 푸토코스라는 글자를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이웃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거지나 맹인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선교의 첫 대상으로 삼은 가난한 자들은 불우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하여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회적인 약자 그룹을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 여인들을 위한 복음, 이런 타이틀이 붙어있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누가복음 가까이에서 읽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회당에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하시면서 두 부류의 이방인을 예화로 들었습니다. 이런 예화를 왜 우리 주님이 설교에 말했을까요? 설교 주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하신 설교 주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예화로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방 여인인 시돈 땅 사렙다 과부이고, 다른 하나는 아람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절에 3년간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땅으로 가서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주려고 말입니까? 가뭄으로 기근이 들어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방인 사렙다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려고 말입니다. 기름과 밀가루가 엘리야의 이적으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무한정 그 가부와 또 누구? 가부의 일가족들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모두에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가부의 믿음 때문에 말이에요. 가부의 믿음 때문에. 사실 이런 혜택은 누가 누려야 됩니까? 택한 백성 유대인들이 누려야 돼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가서 밀가루 공급해야 돼요. 기름 안 했잖아요. 누구에게 갔어요? 이방 땅 사렙다 과부에 갔거든. 하나님 가라고 했어. 택한 백성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이방인에게 가버렸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에게 말입니다. 당시에는 여인은 남자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들이었고 족보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축제에 그 남자들이 모인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 여인에게, 이방인이며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큰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 요걸 듣고 났더니만 나사렛 회당의 모임들이 마음이 씩 돌아버렸잖아요. 요 소리를 듣고. 또한 나만 장군은 이방 아람나라의 군권을 거머쥐고 있는 군대장관입니다. 그는 한센병 환자입니다. 그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나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 혜택이 택한 유대인 백성들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예? 믿음들을 다 잊어먹어가지고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질투가 나가지고 확 돈 겁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서 성도들은 서로서로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와 가까운 이웃인가 말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한 동네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이고 가까운 사이입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이런 유명한 랍비, 이런 유명한 예언자가 나타났으면 동네 사람들이 프랭카드 걸고 자랑스러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모두 예수에게 싸늘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잘못한 것처럼. 잘못한 거 아니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와는 지연으로 묶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반기 들었고 나사렛 회당에서 친 설교로 적대감을 품게 됐어요. 예수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 예수님은 무엇이라 불렀나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주님은 지연이 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우리 주님은 그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형제, 내 자매, 내 모친이라는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것으로 이웃과 관계 맺기를 좋아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어떤 교회는 같은 학교 나온 동창생이라는 관계를 중요시하기에 교인들이 모두 같은 학교를 졸업했기에 교회가 무슨 동창회 같기도 해요. 한국에는 소망교회 보면 그래요. 이대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설쳐요. 이대 동창회 같아요. 이대 나온 분들만 바뀌면 한국 교회가 바뀐다 그랬어요. 어떤 교회는 지연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출신을 따진다는 말이에요. 호남 출신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영남 출신 교회들이 교인들이 갈 수가 없고 영남 출신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는 호남 출신 교인이 못 들어가지요. 그래요. 현 교회가. 어떤 교회는 간혹 이민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혈연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중직들이 다 일가 친척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면 완전 이방이래요. 못 있어요. 그런 교회.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뭘 찾는다고요? 학연, 지연, 혈연을 찾습니다. 아집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돼요. 무언가 이웃과 공통점이 있어야 연대감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을 따져도 공통점이 없으면 또 무엇 따질까요? 아, 어느 유치원 다니셨어요? 유치원을 물어요. 유치원 옛날에 유치원 다닐 수 있나요? 없지. 그것도 없으면 또 뭘 물을까요? 아, 주로 어느 백화점 다니셨어요? 압구정에 있는 현대백화점 다니는지 아니면 시골에 있는 조그만 백화점 다니는지 이거 물어요. 뭔가 연기되어야 되거든. 여러분은 주로 어느 백화점 다니십니까? 뭐 버린턴에 있는 거 뭐 메이시 아 루트나인에 있는 블루밍데일이라는 백화점 아시나요? 아시는 분? 예. 그 백화점이에요. 그 캡슐 커피를 사러 들렀지요. 한국인 아줌마들 중에서 비교적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인들이 드나드는 백화점입니다. 제가 아침에는 꼭 모카골드를 한 잔 마시기 때문에 작은 조그마한 커피잔을 사용합니다. 커피잔을 지금 20년 가까이 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잔 하나 사볼까 그 커피 원료를 사러 가다가 둘러봤습니다. 모양이 좋아보이는 하나 딱 들었습니다. 그 가격은 항상 커피잔 밑바닥에 붙어있거든. 그래서 탁 돌려봤더니만 눈이 콕 튀어날 정도로 비싸요. 그래서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깨질까봐.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죽을 때까지 그대로 써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백화점에 출입하자면 돈이 꽤 많이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와 아내가 그 백화점에 간 것은 커피 원료를 거기밖에는 살 것이 없어서 가는데 나를 거기서 보았다고 오해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 백화점 출입하는 동기생 뭐이라 하면 저는 안 갈 거예요. 동기생이 아니거든. 커피만 사러 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파당을 만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시끄러워져요. 우리는 서로서로에 대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지 다른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형제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그 자매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그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성 때문에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우리 주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캠년장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핏줄의 사랑은 참 끈끈합니다. 피는 확실히 물보다 진합니다. 그러나 핏줄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거리입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의 거리가 가깝다면 그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간에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북한 교화소에 수감되어서 온갖 고초를 겪는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힘쓰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내 형제로 내 자매로 부르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신앙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서로서로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아프면 손가락만 아프던가요? 요 머리도 아프잖아요. 그리고 발도 아파요. 온몸이 다 아픕니다. 발가락 하나가 아프면 발가락 하나만 아프나요? 머리와 온몸이 함께 아파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예수 믿는 이들은 하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영원토록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지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미워할 수 없어요. 뭐 생각 조금 다르다고 배관시하고 조면하고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나는 그분을 존경한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뭐 앞으로 가버렸네. 아 이게 종이로 돼 있으면 좀 쉬운데. 어? 다른 게 잠깐만. 아 여기야. 철로만 세트님은 이쪽으로 승낙하고 그래. 현대 기계는 참 이 노인들이 쓰기는 힘들어요. 셋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록 복음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을지라도 쫄지 말고 당당하고 의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의 설교를 듣고서 처음에는 은혜롭다가 나중에는 그만 분노가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고 산 낭떠러지까지 밀고 갔습니다. 산 아래로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30절에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쫄았어요. 그 중간을 기어놨거든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이 반대에 부딪히고 또한 박해와 살해 위협을 느낄 때 무엇을 느낍니까?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죠. 당연히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위축이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지요.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쫄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의 사역자들에게는 말씀 사역자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위로의 말씀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런 위로의 말씀이 그렇게도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세상이 복음을 싫어해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분이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면 죽인다고 위협하면서 칼을 들고 휘두르는 독재 권력자입니까? 아닙니다. 독재 권력자들은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으나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옥에까지 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 교회 팔중의 기도 제목 가운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 개면교회장 교회의 성도들은 옛날에 순교자 정신을 본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선교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인 저하고 신학교 동기입니다. 윤미경 목사님. 이 여자 아니에요. 이름은 여잔데 남자입니다. 그것도 대머리 남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여서 러시아 선교인들에게 거의 지금 한 30년 동안 사역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북한의 탈북 노동자들을 은밀하게 돕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한 10년 전인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북한 당국자로부터 무시무시한 협박 전화를 받았어요. 탈북자를 도우면 죽이겠고 교회를 폭파시키겠다. 똑똑하게 전화로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위협 때문에 목사님이 바짝 쫄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사역을 은밀하게 계속했더니만 다시는 그런 위협이 사라졌다고 그러대요. 세상 위협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 위협 때문에 쫄아서 복음에서 물러가면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 식품이 있다고 몇 번 이야기했지요. 그 식품이 뭘죠? 쫄면입니다. 쫄면 먹으면 쫄아요. 그 먹으면 안 돼요. 얼마나 찌기든지 모르겠대요, 쫄면이.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연변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름은 제가 못 밝히겠습니다. 안전보장 때문에. 김 목사님. 그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지금은 중국 당국이 인정하는 삼자, 살짝 이름만 삼자교회로 바꿨습니다만은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던 지하교회였어요. 그래서 늘 공안당국의 감시를 받으면서 미역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꼭 교회 밖에 고초병을 한 병 세워놓고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감시를 받던 중에 한 번은 공안당국자에게 붙잡히게 됐어요. 공안당국자가 계속 목회사역을 하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불러다 놓고 치료실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은 강경화로 피를 토하고 죽어가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경험했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 담대한 분입니다. 그렇게 위협하는 당국자 앞에서 목사님이 탁자를 한번 쾅 치면서 한번 죽일 테면 지금 나 죽여가라고 배를 쫙 내밀었어요. 이 영어로 이게 뭐라 그러죠? VJR, 배째라. 아, 그랬더니만, 이 당국자 과장이 꼬랑지를 내렸어요. 그 후로는 당국자하고, 당국자가 그 당국자가 김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보통 지하교회 사역자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위협하면 모두 꼬랑지 내리고 목회 현장을 떠나는 가짜 목사들만 그 담당자가 대했거든요. 그러나 이 당국자는 김 목사를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이런 멋진 선교사들을 섬기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비록 작은 선교비를 가지고 선교 후원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는 선교비를 참 값지게 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 예수께서 나사렛 대당에서 침설교를 했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자신에게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야 할 공생애의 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 베소라 가스펠을 전하는 이 사역임을 천명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내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진정으로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은 학연, 지연, 혈연관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나 살해 위협을 받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있기에 의연하게 행동해야 함을 주님이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우리를 핍박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 찬송가 349장을 부르겠습니다.
나는 따라가는 십자가 사람 예름 정거 주저하리요 어른 군사 해 흘리며 나가슴 싸울 때 혼자 펴 바라만 보리요 아름다운 어찌든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가
3절을 부르겠습니다.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예일막 3절 부릅니다.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합니다. 주 말씀 나의 내겐 후에 그날이니라 높이 부르며 금방 부르며 다른 사람 어찌든지 주님의 용사되리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일이 뭘까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시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이방인들의 핍박과 이방인들의 위협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이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내 뒤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계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모든 고난과 시련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끔 힘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이 3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예수 따라가는 주의 군사들입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 받고 기도하오니, 오 하나님,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게 만들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다 맞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넉넉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했사오니 우리 등 뒤에 버티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의지할 때마다 새 힘과 새 능력들이 하나님 높이 일어나게 되어서 일어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다 감당하는 저희 무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파송해 있는 연변의 김 목사님,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의 윤 목사님, 하나님 그 두 분 선교사님들을 강하고 더 담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모든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디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아버지 하나님 지체가 되었사오니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요 그들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인 줄 알진대 우리 주님 그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복음 전하는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 무리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위협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내 뒤에 버티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느끼고 의식하게 해주셔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싸워 이기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영광성 1장 부르시겠습니다. 위탁의 말씀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 오셨기에 가난한 내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복음이 전해질 때 지배계급들에게 갔어요. 근데 현재 일본이 어때요? 예수님 사람 있나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민족 또 다른 공동체 가난한 자들에게 갔을 때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이 나라 이 민족 이제 통일의 기운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열리면 복음이 파죽지세로 들어갑니다. 북한 쪽으로 기도해 주세요.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그리고 저쪽 중국 이 독재 권력들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 고난 가운데 압박받았던 분들에게 복음이 파죽지처럼 들어가거든요.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시니 예배드린 온 지체들의 신령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캠년장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지이다. 아멘.